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공군기 한 대가 지난 1일 북한에 도착해 약 36시간 체류한 뒤 떠났다고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3일 보도했습니다. NK뉴스는 항공기 추적 자료와 위성 사진을 분석해 이같이 전하고 지난달 25일에서 27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전승절 기념식 참석차 북한을 방문한 뒤 이 같은 일이 일어난 점에 주목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군용기는 등록번호 RA-86559의 러시아 공군 소속 인류신 62M입니다. 이 공군기는 지난 1일 모스크바를 출발해 현지 시각 오전 8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약 36시간 평양에 머물다 다음 날인 2일 오후 9시가 넘은 시각 평양을 출발했습니다. 이 군용기에 누가 탔는지 어떤 목적으로 평양에 갔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쇼이구 장관 방북 당시 무기 협정을 체결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29일 호주 방문 도중 쇼이구 장관이 북한에 간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한 무기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믿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이일 중국의 방첩법 시행에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중국 정부가 일반 시민들에게 서로를 감시하는 목적의 방첩활동 참여를 장려한 데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새 방첩법이 간첩의 범주를 크게 확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 당국의 자의적인 체포 및 구금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 관리와 만나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국가안전부는 이를 위챗 공식 계정에 방첩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선 중국 국가안보 기관뿐 아니라 국민의 광범위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안보를 훼손한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전화나 플랫폼 등을 공개해 적시에 이를 처리할 뿐 아니라 국민들이 방첩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체제를 마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3일 왕이 외교부장의 미국 방문 가능성과 관련해 미국과 소통을 유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로이터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고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앞선 이를 미 국무부는 왕 부장을 워싱턴에 공식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당시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아직 방문 일자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노르웨이를 러시아 외교 공간에 비우호적 행위를 한 국가 명단으로 추가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RIA 노보스티 통신은 3일 이같이 보도하면서 이 명단에 추가된 국가는 러시아 주재 공간의 현지 직원 수가 제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르웨이는 러시아에서 채용할 수 있는 직원이 27명으로 제한된다고 통신은 밝혔습니다. 앞서 노르웨이는 지난 4월 러시아 외교관 15명을 간첩 혐의로 추방했습니다. 러시아도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노르웨이 외교관 10명을 추방 조치했습니다. 한편 이날 노르웨이는 러시아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안니켄 호이트펠트 노르웨이 외무장관은 오늘 상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의 결과라며 러시아는 스스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접국으로서 특히 어려운 시기에 양국 모두 외교 관계와 접촉 채널 운영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오는 19일 카자흐스탄에서 개막하는 국제태권도연맹의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100여 명 규모의 선수단 파견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도쿄신문은 3일 복수의 북한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고 참가가 확정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중단됐던 북한의 첫 국제대회 참가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 선수단은 오는 26일까지 열리는 이 대회에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거쳐 베이징으로 이동한 뒤 항공편으로 대회 장소인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 도착할 계획입니다. 북한은 다음 달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도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중국이 18살 미만의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사용 제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발표한 지침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18살 미만의 그 모바일 기기 접속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했고요. 그 외 시간에도 나이대에 따라서 16살에서 18살 사이는 하루 최대 2시간, 그 아래는 1시간 또는 40분만 허용했고 부모에게 제한시간 면제 등의 재량권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모바일 단말기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마이너 모드, 그러니까 미성년자 모드를 적용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사용시간 제한과 특정 사이트 접속 제한 등의 기술이 다른 사용자의 다른 기기와도 연동돼야 한다고 주문했는데요. 온라인 수업 등 교육 관련 접속은 이런 제한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밝혔고 다음 달, 그러니까 9월 초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은 청소년들의 시력 저하와 인터넷 중독 문제 등을 국가의 미래 사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청소년들의 비디오 게임 시간을 일주일에 3시간으로 제한하고 동영상 공유 SNS도 사용 시간을 제한한 바 있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중국의 이번 조처가 세계 스마트폰 산업과 인터넷 기반 기업에 큰 파장을 낳을 것이라는 전망을 전했습니다. 또 중국의 지침은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인터넷 사용 규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복입니다.
인권이라면 인류의 보편적 가치면서 천부적 권리가 아닙니까? 특히 북한 동포들의 인권은 지구상에서 가장 참혹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되겠다.
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북한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일에 노력한다는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위원회 소식입니다. 지구촌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십시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8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후 3시 9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26도고요. 구름이 많이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8월 4일 금요일에 북한, 구름 많이 끼고 평안북도와 자강도, 선봉과 풍산, 해산 지역에 비가 내립니다. 이번 비는 낮부터 시작해서 토요일이 지나 일요일까지도 이어지겠는데요. 이 저녁까지 내리는 비는 대기 불안정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낙성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6도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장진과 양강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모두 30도 이상이고요. 평양의 낮 최고 32도, 개성 33도, 신의주 30도, 중강 31도, 함흥과 원산은 36도까지 오르겠고요. 청진과 해산의 낮 최고는 31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네, 금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장향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인가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거의 만 1,000명에 달하는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우크라이나 검찰이 밝혔습니다. 최근 중국이 국민의 방첩 활동 참여를 독려한 데 대해서 미국 정부가 우려를 나타냈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감산 조처를 연장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우크라이나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숨졌다는 발표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검찰청 전쟁범죄국이 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가 적어도 1,749명에 달하고 15,599명이 다쳤다고 2일 밝혔습니다.
네.
유리 벨루소우 전쟁범죄국장이 이날 인테르팍스 우크라이나와의 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사망자 중에 거의 500명이 어린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유엔 쪽에서도 최근에 이 민간인 사망자 집계가 나왔었죠?
네, 유엔 우크라이나 인권 모니터링 임무가 지난달 7일 성명을 냈는데요. 개전 이래 어린아이 500명을 포함한 민간인 9,0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유엔과 우크라이나 검찰청 집계를 보면 약 수치가 엇비슷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둘 다 실제 사망자 수가 더 많을 걸로 봤습니다. 벨루소우 전쟁범죄국장은 군이 러시아 점령지를 되찾고 나면 사망자 수가 몇 배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유엔 우크라이나 인권 모니터링 임무도 이 실제 사망자 수가 공식 확인된 사망자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곳 곳에 직접 들어가서 봐야 정확한 사망자 집계 낼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벨루소우 국장은요, 동부 도네츠크주 항구 도시인 마리우폴에서만 몇만 명이 사망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마리우폴은 이 석 달에 걸친 공세 끝에 러시아 손에 들어갔는데요. 이 과정에서 도시가 뭐 거의 파괴됐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벨루소우 국장은 개전 이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의 거의 9만 8천 건에 달하는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방금 전쟁 범죄가 언급이 됐는데 러시아가 점령했었던 그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지역 수용소에서 인권 유린 행위가 만연했다는 보고서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국제 법률 회사 글로벌 라이츠 컴플라이언스가 세운 이 기동 사법팀이 이날 보고서를 냈는데요. 수용소 내 실태를 전했습니다.
네.
보고서는 헤르손에 있던 것으로 확인된 수용소 35곳 이상에서 발생한 320건에 분석한 결과 피해자 가운데 최소 43%가 성폭행 등 고문을 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사 대상 가운데 거의 절반이 고문을 당했다는 얘기네요.
네, 보고서는 이런 고문에 노출된 사람들은 대개 군인들이지만 사법기관 종사자나 자원봉사자, 운동가, 또 지역사회 지도자, 의료요원, 그리고 교사 등도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라이츠 컴플라이언스 GRC의 안나 미키텐코 선임 법률 자문가는요. 러시아 전쟁 범죄의 진짜 규모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크라인들에 대한 이런 잔인한 범죄가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이 앞으로 몇 년 동안 그들 마음속에 남아있으리란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러시아 시민권을 강요한다. 그러니까 귀화를 강요한다는 주장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예일대 인도주의 연구소가 2일 발간한 보고서인데요. 루한시크, 도네츠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에서 러시아 시민화 작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떻게 러시아 국적을 가지도록 강요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한 법령으로 이 점령지에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러시아 여권을 취득하도록 하는데 이걸 거부하면은 뭐 각종 불이익이 따른다는 겁니다.
네네.
러시아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지 않으면 위협이나 협박, 인도적 구호와 기본적 플랫폼에 대한 제한, 그리고 추방이나 구금 대상도 된다면서 이건 모두 러시아 시민이 되도록 강요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보고서가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불이익을 피하거나 위협 피하려면 러시아 시민권을 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 여권을 받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든다는 말인데요.
네네.
예일대 인도주의 연구소 측은 이런 행위가 지금도 광범위하게 진행 중이라면서 이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실제로 러시아 정부가 이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러시아 여권 발부했다면서요?
네. 러시아 정부가 지난해 10월 1일에 점령지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 주민 150만 명에게 러시아 여권을 발부했다고 지난 5월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미국 정부가 중국의 반간첩법과 관련해서 우려를 나타냈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미 국무부가 최근 중국 정부가 새 반간첩법에 따라 방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국민들을 독려한 것을 우려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가 독려했다는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네, 중국 국가안전부가 지난 1일 위챗 공식 계정에 이 모든 국가기관, 군대, 기업, 사회단체는 개정된 반간첩법에 따라 간첩 활동을 예방하거나 중단하고 국가안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가안보를 훼손한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전화나 플랫폼 등을 공개해서 적시에 이를 처리할 뿐 아니라 국민들이 방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체제를 마련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간첩 신고를 잘하게 한다. 뭐 전 사회가 방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이 2일 1일 뉴스 브리핑에서요. 우리는 이를 우려하며 특히 시민들 서로 감시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큰 우려거리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우리는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새 반첩법 시행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새 법은 간첩 행위의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자, 간첩 행위에 해당하는 범주를 또 크게 늘렸다고 했습니까?
네, 간첩 행위 적용 대상을 국가 기밀 정보를 빼돌리려는 행위에서 국가 기밀 정보와 국가 안보 이익에 관한 정보를 빼돌리는 행위로 넓혔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 안보나 이익과 관련된 모든 문서와 정보, 자료 또 항목이 국가 기밀로 보호됩니다. 특히 국가기관이나 중요 정보 기반 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도 간첩 행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가 기밀 정보를 간첩 행위로 봤던 것을 이제는 국가 안보 이익에 관한 정보 이렇게 법 적용 대상을 넓힌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개념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 조항을 자유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특히 새 법 발효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많은 다국적 기업이 위험에 커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자,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의 국가 안보나 이익에 관한 정보를 빼돌렸다고 해서 이 처벌받을 위험이 더 커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법 조항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요. 이 새 반간첩법은 이 간첩 행위를 수사하는 당국이 정보와 전자장비, 개인 재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경 통과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자, 실제로 중국 정부가 최근에 보면은 이 간첩 행위로 체포한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 새 중국 국민과 외국인 수십 명을 간첩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일본 제약회사 아스텔라스의 한 임원이 간첩 혐의로 구금된 바 있습니다. 또 중국계 호주 언론인 청레이 씨가 국가 기밀을 다른 나라에 넘긴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부터 구금돼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감산 조처 또 연장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AFP 통신이 3일 사우디 에너지부가 하루 원유 생산량을 자발적으로 100만 배럴 줄인 조처를 9월까지 한 달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 조처가 언제 시작됐던 겁니까?
예, 지난 6월 4일 발표가 나와서 7월부터 적용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조처가 이제 두 달째로 접어들은 건데 한 달 더 연장이 된 겁니다. 아, 당시 감산 발표가 나왔을 때 압둘라 아지즈 빈살만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이 이 조처가 연장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자, 하루 원유 생산량을 100만 배럴 줄인다고요? 그러면 사우디가 하루에 생산하는 원유는 얼마나 됩니까?
네, 사우디 에너지부 설명으로는 대략 900만 배럴 정도가 됩니다.
아. 그러면 자발적 감산이 9월 말로 끝나는 겁니까?
그게 확실하지 않은데요. 사우디 에너지부는 감산이 더 연장되거나 아니면 연장되는 동시에 감산량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 발표가 나오자 3일 거래된 북해산 원유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올랐습니다. 네.
자, 이제 궁금한 거는 왜 사우디 정부가 감산 조처를 연장했을까 이 부분이겠죠?
네, 사우디 에너지부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자발적 감산은 원유 시장 안정과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OPEC 플러스 OPEC+가 취한 선제적인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OPEC+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 등이 포함된 23개의 주요 산유국의 협의체입니다.
예. 자, OPEC+가 생산해내는 이 원유가 세계 전 세계 원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이들 22개 세계 나라가 세계 원유 생산량 가운데 한 40%를 차지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OPEC+ 움직임이 국제 원유 가격의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네. 원유 시장의 안정 그리고 균형을 언급했는데 이게 바로 유가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가가 떨어지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시장 안정과 균형이라고 표현한 건데요. 사우디 에너지부 말은 OPEC 플러스가 유가 하락을 막으려고 미리 감산 등 조처를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발적 감산이 이런 조처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OPEC 플러스가 지난해부터 하루 원유 생산량 꾸준하게 지금 줄이고 있죠.
예, 지난해에 200만 배럴 그리고 올해 4월에 자발적으로 166만 배럴을 더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일 생산량을 모두 366만 배럴 감축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 양이 1일 세계 원유 수요 가운데 3.6%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난 6월 4일에 열렸던 OPEC 플러스 회의에서는 올해 말까지 유효한 이 감산 합의를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내년 1월부터는 1일 생산량을 140만 배럴 더 줄이기로 큰 틀에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우문이기도 합니다만 이 부분의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산유국들이 왜 유가를 이렇게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네, 기름값이 너무 싸면 일단 수지가 맞지 않게 되겠죠.
예.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유가가 80달러 이상을 유지해야 나라 재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우디 정부가 국내 사업을 다변화하고 또 대형 국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서 여기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려면 유가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거죠.
네네.
그런가 하면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을 대는 데 있어서 원유 수출이 큰 몫을 차지하기 때문에 역시 유가 하락을 원하지 않습니다.
네. 자, 사우디아라비아는 3일 원유 감산을 연장한다고 했고 러시아는 원유 수출량을 또 줄인다 라고 발표를 했네요.
네,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가 9월에 1일 원유 수출량을 30만 배럴로 줄인다고 3일 발표했습니다. 노박 부총리는 원유 시장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으로 1일 원유 수출량을 감축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러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원유를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도 올해 들어서 1일 원유 생산량 줄이겠다고 얘기한 바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3월부터 올해 말까지 1일 원유 생산량을 50만 배럴 줄이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이게 1일 생산량의 약 5%에 해당합니다.
네. 지구촌 오늘 장향희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인부 절차를 위해서 3일 법원에 출석합니다. 지난 2018년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의 한 유대인 회당에서 11명을 살해한 총격범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이 구입한 미국택 수가 지난 2009년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자, 지금 법원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오늘 첫 소식이죠?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3일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에 출석합니다. 이제 곧 지금 출석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에 대한 기소 인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법원에 오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법원 출석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 세력과 그리고 반대 진영이 동시에 시위를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이 법원 주변의 보안이 한층 강화된 상태입니다.
네, 자 기소 인부 절차라는 게 어떤 겁니까?
네,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어떤 혐의로 기소됐는지 등의 내용을 고지하고 그리고 이 공소 사실에 대해서 피고가 이를 인정하는지 혹은 부인하는지 그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바로 기소 인부 절차입니다.
네, 자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어떤 것인지 이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 1일 연방대배심은요, 총 4개의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3개는 음모 관련으로, 미국 정부를 사취하려고 한 음모, 그리고 선거인단 투표 인증을 위한 공식 절차를 방해하려고 한 음모, 또 투표권 등 이 시민의 권리 행사를 박탈하려고 한 음모고요. 나머지 한 가지의 혐의는 이 공무 절차 방해와 또 방해 시도 혐의입니다.
네. 자, 이 사건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특별검사 주도로 수사가 진행되어 온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관련 사건을 조사해 온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1일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했는데요. 공소장에 따르면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이후 당시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자신이 패했고 또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6명과 함께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공모했습니다. 공소장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 대선 투표 결과 인정을 중단하기 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사태 혼돈을 이용하려고 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런 혐의에 어떤 입장인가요?
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자신에 대한 기소는 정치적인 박해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변호인인 존 로로 변호사는 2일 CBS와 PBS 방송 등에 출연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죄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3일 법원에 출석해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 인부 절차 밟으면서 무죄 주장한 적이 이전에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 인부 절차를 밟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6월에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특검 조사 결과에 따라서 기밀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총 37개의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출석해서 무죄를 항변했습니다. 또 그보다 앞서서 지난 4월에는 뉴욕 맨해튼 법원에 출석해서 자신에게 적용된 30여 개의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주장했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특검 조사와 별도로 뉴욕주에서는 이 성추문을 막기 위해 사업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기소 인부 절차를 주관하는 그 판사는 누굽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선 이 재판 초반을 담당하는 연방 치안 판사 앞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는 다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 뒤집기 사건은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타냐 처트칸 판사에게 배정됐습니다.
네, 이 사건 담당 처트칸 판사가 또 주목할 만한 인물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처트칸 판사는 흑인 여성의 판사인데 지난 2014년 민주당 소속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의사당 난입 사태의 가담자들에게 아주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한 이력이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요, 이 처트칸 판사는 의사당 난입 사태의 피고인 38명에 대한 판결에서 이 전원 징역형을 선고했고요. 또 이 통상 판사는 이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지만 이 처트칸 판사의 경우 이 19건이 검찰 구형에 따르거나 오히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처트칸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정부를 폭력적으로 전복하려고 하고 평화적인 권력의 이양을 막으려고 시도하며 또 법 집행관들을 공격하면 틀림없이 처벌에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이 처트칸 판사가 앞서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사건에 판결 내린 적이 있었다고요?
네, 처트칸 판사는 지난 2021년 1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한 백악관의 그 문서 공개를 막아달라면서 이 제기한 요청을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의사당 난입 사태를 조사 중이던 이 하원 특별위원회가 이 사건과 관련한 이 백악관의 문건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자신의 재임 기간 작성된 문건의 공개를 막을 대통령 특권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문건의 공개 금지를 요구하는 소장을 연방법원에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이 당시에 차특한 판사는 대통령은 왕이 아니고 원고는 대통령도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문건 공개를 허용했습니다.
자, 이런 이력이 있는 판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만나게 된 거네요. 자,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 차특한 판사에 대한 직접 언급은 피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재판 장소를 바꿔달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존 우로 변호사는 이 PBS와의 인터뷰에서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게 될 워싱턴 DC는 민주당이 초강세인 지역으로 이 공정한 배심원 재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 당시에 워싱턴 DC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득표율은 93%였던 것에 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득표율은 그저 5%에 그쳤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몇 년 전에 펜실베니아주에서 유대교 회당의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총격범이 사형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3일 펜실베니아주 서부 연방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요. 로버트 콜빌 판사는 지난 2018년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의 한 유대교회당에서 총격을 가해서 11명을 숨지게 한 총격범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에 열린 그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총격범 로버트 바우어스 씨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판사가 이날 이를 받아들여서 공식적으로 사형을 선고한 겁니다.
네, 자 어떤 사건인지 먼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지난 2018년 10월 27일에 바우어스 씨는 이 권총 3정과 그리고 공격용 소총 1정으로 무장해서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시에 소재한 이 생명의 나무라는 유대인 회당 건물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향해 마구 총을 쐈습니다. 이후 범인은 이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해서 총격전을 벌였는데요. 이 사건으로 유대교 신도 11명이 사망했고요. 그리고 경찰 4명을 포함해서 6명이 다쳤습니다.
네. 자, 바우어스 씨가 왜 이 사건을 일으켰는지 범행 동기도 확인이 됐죠.
네,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바우어스 씨는 이 당시 범행 현장에서요. 모든 유대인은 죽어야 한다 이렇게 외쳤고요. 총에 맞고 이 경찰 특공대에 체포된 뒤에는 유대인들이 미국인들을 학살하려고 한다면서 유대인들을 죽이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또 범행 전부터 이 범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유대인에 대한 증오감을 담은 글들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유대인 혐오 범죄 사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 바우어스 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어떤 겁니까?
네, 증오범죄와 그리고 종교자유방해 등 총 63건인데요. 지난 6월 이 배심원단은 모든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판결했었습니다. 바우어스 씨 변호인은 앞서 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는 대가로 유죄를 인정하겠다 이렇게 제안했었는데요. 검찰이 이를 거부하고 결국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바우어스 씨에 대한 사형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결정을 끌어내야 했었는데요. 2주 전 1차 평결 과정에서 배심원단은 바우어스 씨에 대한 사형이 적격하다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바우어스 씨가 상황에 따라서는 사형을 면할 수도 있었던 거네요.
네, 하지만 이 연방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바우어스 씨가 양심의 가책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이 취약한 노인 등이 예배드리는 장소를 목표로 삼고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점이 이 사형 선고를 받기 충분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편 바우어스 씨 변호인단은 바우어스 씨가 평생 정신질환을 앓았고 망상에 빠졌었다고 주장했지만요.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는 뭐 사형 집행 소식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실제로 사형이 집행될까요?
네,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연방검찰의 사형 구형을 배심원단이 수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대선 출마 당시에 사형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는데요. 법무부는 이 사형제 폐지를 검토하는 동안 연방 사형 집행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마지막 소식은 미 외국인의 미국 주택 구입 관련 소식입니다.
네, 미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가 최근 이와 관련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그 기간에 외국인들의 미국 기존 주택 구입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협회에 따르면요, 지난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자 자세한 수치로 보죠.
네, 이 기간 외국인들이 미국 주택 구입에 들인 비용은 총 533억 달러입니다. 앞선 해보다 10% 가까이 줄어든 것이라는 게 협회의 설명인데요. 매매된 미국의 기존 주택 수는 84,600채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14%가 줄어든 수준입니다.
자, 전문가들은 왜 외국인들의 미국 주택 구입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네, 미국 내 부동산 시장에 나온 주택 수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인상된 것이 여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부동산 중개인협회의 로런스 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요, USA Today의 이에 더해서 이 달러와의 강세의 시장 상황도 이 주택 구입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달러화가 강세라는 것은 이 같은 집이더라도 이를 구입하려면 더 많은 외화가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집값이 올라가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미국 시장에 나온 이 주택 수가 얼마나 줄었다는 건가요?
네, 1년 전보다 14%나 줄었습니다. 이 단독 주택을 일컫는 이 싱글하우스의 경우에 보면요. 시장에 나온 주택은 96만 채였는데요. 이는 6월 기준으로 보면은 협회가 지난 1982년부터 집계를 낸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네. 자, 외국인의 미국 주택 구입을 좀 구분을 해보면 미국에 살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해외에 살면서 미국의 주택을 미국의 집을 사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이 비자를 받고 미국 내 거주 중이거나 아니면 미국에 이주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들의 미국 주택 구입 규모는 약 230억 달러입니다. 이는 전체 외국인 주택 구입 규모 가운데 44%에 해당하는 건데요. 지난해에 비해서는 31%가 줄어들었습니다. 반대로 해외에 살면서 미국 주택을 구입한 규모는요, 300억 달러로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참고로 이 기간 미국 전체 기존 주택 거래액은 2조 3천억 달러인데요. 외국인이 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네. 자, 외국인들이 선택한 미국의 주택 가격, 집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한데요.
네, 외국인들이 구입한 이 미국 주택의 평균 가격은요, 약 64만 달러고요. 그리고 중간 값은 약 39만 6천 달러입니다. 평균값과 그리고 중간값은 전년 대비 각각 7% 그리고 약 8%가 올랐습니다. 외국인의 전체 미국 주택 구매에서 100만 달러 이상의 주택을 구입한 비중은 15%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중국인의 미국 주택 구입 중간값은 약 72만 3천 달러로 전체 외국인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네, 방금 중국 사람들의 미국 주택 구입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자, 어느 나라 사람들이 미국 주택을 많이 삽니까?
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1위인데요. 이 기간 중국인의 그 미국 주택 구입 규모는 136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캐나다가 66억 달러로 그 뒤를 잇고 있고요. 이어서 멕시코와 인도 그리고 콜롬비아 순입니다.
네, 외국 사람들이 주로 주택을 많이 사는 지역이 특정 지역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바로 플로리다주에 있는 주택을 가장 많이 구입했습니다. 외국인이 구입한 미국 주택 4채 가운데 약 한 채는 바로 이 플로리다주에 있는데요. 플로리다주는 15년 연속으로 이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서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가 12%로 동률이고요.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애리조나주 그리고 일리노이주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상원과 하원은 본회의에서 토론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토론이 한없이 계속되면서 의사 절차가 계속 지연되는 것을 막으려고 양원은 토론을 끝낼 수 있는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의회 입법과정 9번째 순서로 본회의 토론 종결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This vote, the yeas are 56, the nays are 34, 3/5 of the senators duly chosen as sworn not having voted in the affirmative, the motion is not agreed to.
2007년 2월 17일 상원 본회의장에서 벤 넬슨 민주당 상원의원이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에 병력을 추가 파병하기로 한 것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두고 진행된 표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이 표결로 토론을 중단하고 결의안을 본회의 심의에 넘기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원에서 의원들은 본회의 토론을 끝내기 위해 선결 의제 동의를 낼 수 있습니다. 과반 찬성으로 이 동의가 채택되면 심의 중인 의제에 관한 토론이 끝나고 수정안이나 동의를 더 제안하는 것이 금지되며 의제는 바로 표결에 올라갑니다. 하지만 전원위원회에서는 이런 동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전원위원회에서는 의원들이 심의 중인 의제에 관한 토론을 바로 끝내거나 아니면 특정한 시간에 끝내자는 동의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이 동의는 과반 찬성으로 채택할 수 있지만 의원들이 동의나 수정안을 더 내는 것을 막지는 않으며 심의 중인 의제에 관한 즉각 표결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의원들은 또 전원위원회에서 수정안에 관한 토론을 끝내기 위해 만장일치 동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특별 규칙이 일반 토론이나 특정 수정안에 관한 토론 시간을 제한하면 시한에 다다라 토론이 끝납니다.
It's ugly that we're here. This is a distasteful vote. None of us like this vote. But the fact is we have a responsibility to put our country and our economy and our security and our strength ahead of all of us.
상원 규칙은 심의 중인 법안이나 수정안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의제에 대한 표결이 준비될 때마다 단순 과반 찬성으로 토론을 끝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의원들은 수정안이나 법안 그리고 다른 동의 대부분에 필리버스터, 즉 의사 진행 방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은 최종 표결을 지연시키거나 막으려고 필리버스터를 통해 토론을 연장하거나 다른 조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는 공식적으로 유일한 절차는 상원 규칙 22조에 있는 클로처, 토론 종결 조항을 발동하는 것입니다. 법안이나 수정안 그리고 동의에 관한 연장 토론을 끝내자는 동의를 내려면 최소한 의원 16명이 서명해야 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는 적법하게 뽑히고 선서한 모든 의원 가운데 5분의 3 혹은 의원 100명 가운데 최소한 60명이 찬성해야 채택됩니다. 토론 종결 조항이 발동되면 추가 토론 시간으로 최대 30시간이 주어집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토론 종결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한국 서울에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위원회라는 곳인데요. 최근에 북한 인권행사장에서 한국 시민들을 상대로 단체 활동을 널리 알렸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위원회 소식입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40여 년 동안 김일성, 김정일하고 우리가 같이 일했고 내가 그 기본 지도사상을 관리해온 사람이 95년에 9달 동안 대급을 못 주니까.
전 북한 노동당 비서였던 고 황장엽 선생이 북한의 현실상과 미래 전망에 관해 얘기하는 영상입니다. 2006년 한국자유총연맹이 마련한 한 자유포럼이었는데요. 최근 북한인권행사장에서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위원회가 이 영상을 선보였습니다. 이 단체는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라는 슬로건 아래 북한인권 개선활동과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탈북민 허광일 위원장에게 이 단체의 자세한 소개부터 들어봅니다.
이 단체는 1997년에 대한민국으로 망명하신 황장엽 선생님께서 북한의 민주화를 촉진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해방을 위해서 만드신 탈북민 결사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북한민주화위원회라는 단체입니다. 저희들은 일단 세 가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북한 주민이 인권 해방과 인권 보장을 위한 사업, 그다음에 두 번째 대한민국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민들의 한국사회의 성공적 정착. 아,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봉사활동, 대체로 세 가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점적으로라면 단체 명에 맞게 철저하게 북한의 인권과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 거기에 입점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 활동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각 본부에서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탈북민 지도자 양성과 함께 또 여러 탈북민 단체와 힘을 합쳐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서울에 있고 11개 본부가 지금 각 지방에 상존하고 있으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이렇습니다. 사단법인 단체에는 정회원 100명 이상이 넘어가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정회원 100명을 걸어놓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한 2,600명의 준회원을 등록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순수 탈북민 단체가 아니라 황장엽 선생님께서 북한의 민주화를 지원하자면 탈북민들이 중심에 서되 한국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한국의 애국자들과 함께 조직한 단체이기 때문에 그 이사 구성을 보면 40%가 그 한국 지인들이시고 그 다음에 회원들도 한 15% 정도가 한국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허광일 위원장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잘 살아야 한다고 말했고요. 탈북민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자신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 저희들은 정말 눈만 뜨면 두고 온 고향, 북한으로 가는 게 우리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저 북한 독재 정권이 신음하는 우리 동포들을 해방하는 이 문제는 우리 생명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우리 목적을 실현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아울러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말씀하다시피 우리가 북한으로 가자면 한국사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해서 북한으로 가야만이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처들 앞에서 떳떳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단체 내 탈북민들과 회원들이 한국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광일 위원장이 고향을 떠난 지 벌써 30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언제부터 이 단체 활동을 했을까요?
저는 95년도 2년 먼저 왔고요. 그렇게 하고 제가 선생님을 처음 만나본 것은 98년도 저 양재동에 있는 교육문화원에서 그게 98년도로 기억됩니다. 그때 거기서 만나시고 그게 인연이 돼서 요 전 조직이 원래는 뭐였냐면 북한 민주화 동맹이었습니다. 2000년도 1월에 조직됐는데 북한 민주화 동맹 조직 때부터 우리 탈북 동지들하고 함께 선생님을 보필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 활동의 시작부터 함께한 창립 멤버인데요. 허광일 위원장은 수많은 활동 가운데서도 2003년 미국 워싱턴 DC에 방문했을 때가 가장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2003년 10월 18일 날에 선생님을 모시고 처음으로 1차 미국 방문을 수행했습니다. 선생님까지 포함시켜서 대표단으로 가가지고 미국 정계, 사회계 정말 수많은 인사들을 만나면서 선생님께서 북한의 민주화와 조국 통일을 실현해서 탈북자들의 역할, 국제사회의 의무와 또 지원 이런 걸 요구하실 때마다 국제사회가 선생님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다바 할 때 정말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이 목적이 정말 우리가 반드시 실행하지 않으면 안 돼 나는 이런 결심을 확고히 가지게 됐습니다.
허광애 씨는 2016년 위원장으로 취임해 이 북한 민주화 위원회를 이끌어왔는데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한국과 국제사회에 이 북한 실상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면 인류의 보편적 가치면서 천부적 권리가 아닙니까? 특히 북한 동포들의 인권은 지구상에서 가장 참혹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깨우고 또 북한에서 그 자유의 열망, 인권 해방의 열망을 가지고 항상 남쪽을 바라보는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내부에서 우리가 북한의 자유의 정보를 유입해서 반드시 북한 땅에도 아무리 땅이 아니라 자유와 인권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남북이 함께하는 공포가 되고 우리 혈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체의 한 회원 탈북민 엄태희 씨도 남북의 자유 통일을 위해 오랜 시간 활동했다고 하는데요.
단체 활동은 황장엽 선생님 계시기서부터 그저 쭉 같이 대한민국 땅에 발 도착해서부터 좀 이 일을 했죠. 기본 노란자위 같은 이런 일들은 뒤에서 묵직하게 여지까지 따라오면서 했으니까 지금 새터민들이 여기 와서 정착하는 데도 쉽고 우리는 거기 땅에서 왔으면 그 누구를 대변하지 않고 이 일에 다 앞장서야 합니다. 뿌듯한 건 우리 대한민국 국방이 든든하고 세계 한국이라고 이름이 알릴 때 그때는 막 너무 가슴이 부풀어가지고 막 희열을 막 느끼고 빨리 우리 대한민국 국방과 모든 경제 분야, 모든 경제 문화 외교 분야가 모두 튼튼해야 북한을 빨리 그래서 우리가 통일해서 세대가 더 가기 전에 우리 세대에 빨리 그 꺼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기 때문에 항상 가슴이 부풀죠.
그러면서 아직은 젊은 세대가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적고 그 현실이 안타깝다고 전했고요. 그만큼 자신들의 활동을 더 폭넓게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주춧돌이 돼야죠. 밑돌이 든든해야 앞으로 나가는 방향도 뚜렷하고 한반도가 앞으로 통일돼서 잘 살자는 게 우리 국민들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들도 눈 껴야 되고 우리가 선배들이 먼저 어서는 온지는 오라지만 다 10년, 20년, 30년 됐지만은 이제 지금 기초를 해나간데도 하나하나 디딤돌을 올라가야 앞으로 우리가 강성대국으로 나가고 통일 한반도에서 살 수 있는 그 얼마나 좋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우리 행사를 많이 진행하고 앞으로도 이런 좋은 일을 또 많이 해서 개방이라도 좀 됐으면 좋겠어 소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회원인 탈북 여성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분은 한국에 정착한 지 13년 차이지만 행사 참여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북녘에 남아있는 가족이 걱정돼 이 활동을 안 한 이유도 있지만 지금까지 자녀를 키우고 또 한국에 정착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한국에 와서 한국을 정착해야 되잖아요. 자녀도 데려오고 동생도 데려오고 나도 정착하고 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뭐 모임 가고 무슨 이럴 여력적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딸도 대학 졸업시키고 아들도 잘 시키고 그래서 지금 혼자 뭔가 할 수 있는 자유로운 몸이 됐거든요. 그래서 둘러보니까 이렇게 북한 인권 센터도 있고 모임들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저도 여기서 13년 동안 살다 보니까 자유 대한민국도 거저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예전의 역사를 보니까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서 수많은 엄청 힘들게 대학생들이 희생도 있고 많은 노력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건데 북한은 그럴 수 없잖아요. 특히 인권에 대해서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뭔가 이제는 같이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왔습니다.
끝으로 허강일 위원장은 앞으로도 북한 인권 운동가로서 남북한 평화 통일을 이루는 날까지 자기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지나간 옛날입니다만은 이제는 그 세월을 다시 붙잡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남아있는 제 여생을 내 가족뿐만 아니라 북한 2,400만 동포들을 해방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데 저희 여력을 다 바치려고 합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다 지난 일이다, 과거지사 영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I heard you and your neighbor had a falling out.
No, it's all water under the bridge now.
That's fantastic. How did you manage to resolve it?
I decided to approach my neighbor and have an open conversation. We sat down, had a heart-to-heart conversation, and found some common ground.
I'm glad you took the initiative to talk it out.
The weight that was on my shoulders has been lifted, and I feel like I can finally breathe freely. It's such a huge relief to know that the conflict is all water under the bridge now.
아니, 이웃과 문제가 생겼었는데 지금은 다 지난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It's all water under the bridge now. Water under the bridge.
다리 밑에 물, 그러니까 다 흘러간 과거, 모두 다 지나간 일, 과거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화 해석해보죠.
I heard you and your neighbor had a falling out.
나는 당신이 이웃과 싸웠다고 들었습니다.
Fall out, fight.
Fall out, fight. 두 개 다 같은 표현입니다.
John and his neighbor had a falling out over something.
John과 그 이웃은 어떤 문제로 싸웠어요?
No, it's all water under the bridge now.
아닙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입니다.
How did you manage to resolve it?
어떻게 해결했나요?
I decided to approach my neighbor and have an open conversation.
나는 내 이웃과 열린 대화를 하기로 결정하고 다가갔어요.
We sat down. Had a heart-to-heart conversation and found some common ground.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터놓고 하는 대화를
heart-to-heart.
마음과 마음으로 하는 대화라고 합니다.
We sat down.
우리는 앉았어요.
Had a heart-to-heart conversation.
마음을 터놓고 얘기했어요.
And found some common ground.
그리고
common ground.
공통점,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I'm glad you took the initiative to talk it out. I'm glad.
나는 기뻐요.
You took the initiative.
당신이 주도적으로
take initiative.
주도적이란 뜻입니다. 어떤 일을 솔선해서 주도적으로 해결하려는 행동을
take initiative.
솔선해서 한다고 표현하는 거죠.
Take the initiative.
나서서 어떤 것을 하다.
To talk it out.
대화로 해결하다.
I'm glad you took the initiative to talk it out.
나는 당신이 주도적으로 대화에 나선 것이 기뻐요.
The weight that was on my shoulders has been lifted, and I feel like I can finally breathe freely. The weight that was on my shoulders has been lifted.
내 어깨가 가벼워졌어요.
That's a weight off my shoulders. Shoulders.
어깨에서?
Weight off.
무게를 덜어주다.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그것을 덜어주었으니까. 마음의 부담을 덜어줬다. 마음이 가벼워졌다.
That's a weight off my shoulders. I feel like I can finally breathe freely.
나는 마침내 자유롭게 호흡합니다. 그러니까 한숨 돌렸다. 다시 자유롭게 숨 쉴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이죠.
It's such a huge relief.
한시름 놓았다는 표현입니다.
It's such a huge relief.
큰 위안입니다.
The conflict is all water under the bridge now.
이제 갈등이 다 지나갔어요.
Water under the bridge.
과거지사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heard you and your neighbor had a falling out.
Nah, it's all water under the bridge now.
That's fantastic. How did you manage to resolve it?
I decided to approach my neighbor and have an open conversation. We sat down, had a heart-to-heart conversation, and found some common ground.
I'm glad you took the initiative to talk it out.
The weight that was on my shoulders has been lifted, and I feel like I can finally breathe freely. It's such a huge relief to know that the conflict is all water under the bridge now.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It's all water under the bridge now.
이제 다 지나간 일입니다.
Water under the bridge.
다리 밑에 물, 과거지사, 영어로 표현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